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A부터 Z까지 영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용어를 통해서 미국을 알아보는 ABC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Delegate, Assembly Member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주의회 하원의원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네, 명칭은 다양하지만 지역구 주민을 대표해서 주의 법을 만든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연방의회는 외교나 군사 같은 미 연방 전체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요. 주의회는 그 주에 관련된 문제, 좀 더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문제를 다룬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E로 시작하는 용어 알아볼 차례인데요. 어떤 용어인가요?
네, 역시 연방국가 미합중국 특성을 보여주는 용어인데요. 오늘의 용어 같이 들어보시죠.
E is for Electoral College.
Electoral College, 선거인단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인도나 부룬디 같은 나라에도 선거인단 제도가 있긴 한데요. 미국과 똑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인단 제도는 미국만의 독특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 지금부터 알아보죠.
4년에 한 번씩 11월이면 미국 유권자 수천만 명이 투표소를 찾습니다. 다음 4년 동안 미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인데요. 선거용지에 올라있는 후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투표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이날 유권자들은 대통령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게 아니라고 닐 테너일 휴스턴 대학 교수는 말했습니다.
When you are voting for president,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는 말이죠. 특정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약속한 선거인에게 투표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선거인단이 뽑는 간접 선거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대통령 선거의 승자는 11월 선거 당일 밤에 거의 결정됩니다. 개표 결과를 지켜보다가 패색이 짙어지면 패자는 침울한 얼굴로 패배를 시인하고요. 승자는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승리를 선언하는 연설을 합니다.
Tonight, more than 200 years after a
하지만 형식적으로 실제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12월에 열리는데요. 각 주의 선거인단이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투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선거인단은 각 당의 지명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된다고 테너일 교수는 말했습니다.
They also pick a group of prospective electors.
정당이 선거인단에 들어갈 사람들을 뽑습니다. 선거인은 특정 후보를 뽑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죠. 연방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은 선거인단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선거인으로 뽑히는 건 아주 영예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당을 열렬히 지지하는 충성스러운 당원들이 선거인으로 지명되곤 하죠. 한 가지 기억할 점은 선거인과 대의원은 다르다는 겁니다. 대의원은 전당대회에 그주 대표로 나가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사람이고요. 선거인은 11월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12월에 대통령을 선출하는 사람입니다.
So help you God. So help me God. Congratulations, Mr. President.
270.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는 마법의 숫자입니다. 현재 미국 선거인단의 총수는 538명인데요. 연방 하원의원 수 435명과 상원의원 수 100명을 합친 535명. 여기에 워싱턴 DC 대표 3명을 더해서 538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538명의 딱 과반수가 되는 270명을 확보한 사람이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건데요. 제임스 서버 아메리칸 대학교 정부학과 교수의 설명입니다.
We have electors in each state depending on
각 주마다 선거인단이 있는데요. 선거인단 수는 각 주의 하원 의원 수에 상원 의원 2명을 더한 것으로 주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하원 의원 수가 53명이고 상원의원이 2명이기 때문에 선거인단 수가 55명이죠. 캘리포니아주는 승자 독식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선거인단 55명을 모두 가져가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선거인단 과반수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반 투표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당선되는 선거제도가 아닌 거죠.
미국 대부분 주는 캘리포니아 주처럼 승자 독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브라스카 주와 메인 주는 예외입니다. 득표율에 따라서 선거인을 분배하는데요. 미국은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한 선거인단 제도를 채택한 걸까요? 스티븐 웨인 조지타운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의 설명입니다.
There were three ways that they debated the selection process.
미국 건국 당시 대통령 선출 방법으로 세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의회가 대통령을 선출하는 거였죠. 그런데 그럴 경우 대통령의 의회 영향을 받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독립성을 가지려면 굉장히 임기가 길어야 하고 재선을 할 수 없어야 되는데 재선에 나갈 수 있어야만 좋은 대통령이 되려고 노력할 거란 주장이 나왔죠. 그래서 의회 선출 방식은 제외됐고요. 두 번째 방식은 직접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건데 이 방식은 전혀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인단이란 타협안이 나오게 된 거죠.
미국 건국 초기에는 상원의원 역시 선거인단을 통해서 선출했습니다. 하원의원만 일반 대중이 직접 투표로 뽑았는데요. 아직 미국 국민의 수준이 직접 상원의원과 대통령을 선출하기엔 부족하다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상원의원 선출 방식은 헌법 수정을 거쳐서 직접 투표로 바뀌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대통령은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으로 남아있습니다.
Good evening. Just moments ago, I spoke with George W. Bush and
지난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엘 고어 후보는 일반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했습니다.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보다 40만 표 이상 더 많은 표를 얻었는데요. 하지만 선거인단 수에서 뒤져서 대통령 자리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미국 역사를 돌아보면 이렇게 일반 투표에서 승리하고도 선거인단 수에 뒤져서 당선에 실패한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요. 다시 아메리칸 대학교 제임스 서버 교수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은 현 선거인단 제도가 불공평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일반 투표를 실시해서 거기서 승리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요. 그래서 매번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마다 이 선거인단 제도를 폐지하자는 얘기가 나오곤 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면 일반적으로 서부해안과 동북부 지역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우세를 보이고요. 미국 남부와 중부에서는 공화당 후보가 우세를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선거 때마다 지지 후보가 바뀌는 스윙 스테이트, 그러니까 경합주에 더 관심을 많이 보이고요. 원래 지지 기반이 튼튼한 주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점도 선거인단 제도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인단 제도를 폐지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서버 교수는 말했습니다.
선거인단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려면 미국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연방의회 상하 양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고요. 미국 50개 주 가운데 4분의 3 이상의 주에서 비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거인단 제도가 불합리한 제도란 비판도 있지만 연방제 국가인 미국에서는 선거인단 제도가 최선의 방식이라면서 옹호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미국에서 직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할 경우 인구가 적은 주의 권리가 무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후보들이 뉴욕이라든가 캘리포니아라든가 텍사스, 일리노이처럼 인구가 많은 주에만 신경을 쓰고 인구가 적은 주에 신경을 쓰지 않을 염려가 있죠. 선거인단 제도에서는 후보들이 플로리다주처럼 인구가 많은 주뿐만이 아니라 네바다라든가 네브라스카, 노스캐롤라이나, 뉴멕시코처럼 인구가 적은 주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일렉트럴 컬리지, 선거인단 알아봤습니다. 이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그 주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지명한 사람이 선거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혹시 이 선거인이 변심하는 경우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 공화당이 지명한 선거인데 막상 투표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지명한다든가 뭐 그런 경우 말이죠.
네, 아주 드물긴 하지만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다고 합니다.
네.
미국 헌법에 따르면 선거인이 그 주에서 승리한 후보에게 표를 던져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주 법으로 그렇게 정해놓은 주가 있고요. 또 일부 주는 선거인이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면 벌금을 물리고 무효표로 처리하고 또 다른 선거인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네. 자, 앞에서 270이 마법의 숫자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선거인단 수 270명을 확보하는 사람이 이 대통령 선거에 승자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자, 그런데 만약에 270명을 확보한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네, 뭐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 외에 제3의 후보가 나와서 일부 선거인을 가져간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세 후보를 놓고서 미국 연방 하원에서 투표합니다. 닐 테너힐 휴스턴 대학 교수의 설명 들어보시죠.
그럴 때는 하원에서 대통령을 뽑습니다. 한 주당 한 표씩 행사할 수 있죠. 와이오밍주 같은 경우 하원의원수가 한 명인데요. 와이오밍주에서 현직 하원의원이 민주당 소속이면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던집니다. 그 주에서 누가 승리했건 상관없이 말이죠. 그리고 부통령은 상원에서 선출하는데요. 각 상원의원이 한 표씩 행사하죠. 그래서 대통령은 공화당 소속이고 부통령은 민주당 소속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실제로 연방의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한 일이 있었습니까?
네, 1800년 같은 경우 선거인단 투표에서 승자를 가릴 수가 없어서요. 이 하원 투표로 넘어갔는데요. 무려 36차례나 투표를 거듭한 끝에 이 토마스 제퍼슨을 대통령으로, 아론 펄을 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그 뒤 1804년에 수정헌법 12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복잡한 문제점들을 바로잡았다고 합니다.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Electoral College, 선거인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의 용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보내드리도록 하죠.